마태의 두 번의 이적 모금 중에서 첫 번째 기록인 8장에서부터 9장에 걸친 사건들이 오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마태는 다시 두 번째 이적의 사건들을 14장에서 15장에 역시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다음 시간부터 나누게 될 10장의 제자 파송에 대한 서론이기도 함을 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이적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믿고 수용하지만 불신하는 사람들은 시비거리를 삼기도 한 내용들을 마태는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두 가지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이적의 역사를 기이 여기면서 전에 이스라엘에서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두고 아하, 저분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 이런 회의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두 부류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사역을 여러 방향에서 감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일하는 것의 반응에 따라 좌우된다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을 교회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이런 반응에 관계없이 우리가 천국을 위한 일을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불완전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만 합니다. 32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는데요. 먼저 앞부분을 보죠.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그렇게 돼 있죠. 인류의 모든 불편은 왜 생겼습니까? 죄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범죄케 하는 마귀 사탄은 그 범죄를 이유로 인간을 자신의 소아에 잡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사람이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게 된 원인을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질병을 다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도 보니까 저게 뭐 다른 게 씌어서 저렇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비슷한 그런 논리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벙어리 된 인간이 있습니다. 왜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됐다. 좀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를 상실한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말을 할수 있는 존재는 사람의 기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동물과 같은 삶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과 찬양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신령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인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43장 21절에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백성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악한 귀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저주와 슬픔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고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회개해서 찬양하는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고 다시 범죄하여 마귀 사탄의 소화에 팔린 인간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다시 찬양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 볕에 세운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제대로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가치를 우리가 비로소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사람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므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와야만 합니다.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나 이 사람도 예수께로 데려왔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잃어진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찬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일도 역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가 기이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제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치부한 것이 여기만이 아니고 거기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한 의도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는 오해가 존재치 않을 것이고 그러한 주님의 의지로 하나된 사람들인 교회에서는 적어도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존재, 서로를 용납하는 존재,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해가 범람한다고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적어도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직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 교회 속의 모습이라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는 예수 기독께서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시시하게 땅에서 한순간에 효과가 있고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가치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누려야 할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것보다 귀중한 가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에 대한 비유는 나중에 상고하게 되겠지만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귀중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천국을 위한 투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귀중하게 여겨지죠. 그리고 우리 평생의 모든 생명과 가치를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없습니다. 왜 천국이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를 벗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내 인생을 투자하고라도, 내 모든 가치를 투자하고라도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은 천국보다 현실 속의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옳음과 그름을 여기서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또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이 천국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가치를 먼저 자신이 알지 못하면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아, 그 귀한 겁니다. 어떻게 귀한데요?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남에게 천국에 들어가입시다, 천국은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케이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공중파 방송보다도 우리 주부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 있어요. 뭡니까? 그래요, 홈쇼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홈쇼핑에 나와서 그 상품을 팔려고 하는 호스트들의 어떤 자세를 보세요. 완전히 그 상품이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이 선전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상품을 과도하게 선전했다, 그런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안 사면 안 되도록, 지갑을 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이 천국보다 더 나은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확신에 차서 그걸 광고라는 걸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귀한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들 올해는 이 천국,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또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많은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이 천국의 귀중성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썩어질 세상의 것들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선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썩어질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착각하게 할 정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면요, 거기 보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희생을 감수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천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게 우리의 천국입니다. 정말 저는요, 이 천국의 귀중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런지 제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국을 바로 알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귀중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천국에 인이 박힌 사람들, 천국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아무리 가치가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낙원이라고 사람이 몰려가던 서남아시아가 한순간에 아비 규환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혜의 자원, 이게 없어지겠는가?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죽음의 도시, 시체 썩는 냄새,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천국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기독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바뀌어도 유행이 지나가는 모든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도 입에 거품을 물고 선전하는데 온 재산과 생명을 다 바치고도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결코 시들지 않는 가치를 가진 천국을 자랑하고 소유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침받게 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부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병 낫고 건강한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땅의 온갖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권세를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오늘 죽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천국, 여러분은 그 가치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은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과 같이 무지몽매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리석다는 얘기. 똑똑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아주 극적인 상황에 갔을 때는 어찌할 줄 몰라합니다. 뭡니까? 바로 어리석다는 얘기죠. 주님은 진정한 목적도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여기 보니까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을 요즘 씁니까? 글쎄, 저는 요즘 민망히 여긴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원래 이런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동정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이지만 원래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스플랑크논,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심장. 우리는 그저 참 불쌍하다 그런 정도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심장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같은 표현을 바울이 쓰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 1장 8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죄에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며 사는 인생들을 욕하고 저주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도 마음 가득한 사랑으로 불쌍히 보시는 연민의 주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표현하면 온순하고 착하지만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어리석고 맹목적인 동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데서 양과 같다, 뭐 착하고 좋은 데서 양과 같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데서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포악해서 상대를 물어 죽이고, 그런 힘이 없는 동물들은 자기를 적절히 숨기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못한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르게 이끌어주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공 여부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하느냐 하는 것보다 목자를 잘 만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목자는 누굽니까? 참된 목자, 예수님만 한 목자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목자가 이 인류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를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양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한 인류는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악하고 속이는 간악한 목자인 마귀 사탄의 소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눈이 멀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가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군중들을 주님은 바로 보신 것이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가련한 모든 인생은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목자를 바로 만나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순종하고 따르므로 갈등 없이 천국으로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오늘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네 번째는 추수할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일꾼을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의 추수 때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넘겼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추수기가 더 가까워졌다. 한해더 가까워졌다.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를 제때하지 않으면 알곡을 많이 잃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벼를 제때 베지 않으면 그 벼씨가 다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때 추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좀덜 익어도 제때 추수하는 게 낫습니다. 보리도 마찬가지죠. 제때 베지 않으면 알곡이 다 쏟아져 버려요. 이번 서남아시아에서는 지진으로 한꺼번에 15만여 명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전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땅바닥에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추수치 못함으로 갑자기 말입니다. 어제 제 호주의 친구에게서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자기도 거기 갔을 거래요. 그러면서 야,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돈이 있었으면 거기 놀러 갔을 거래, 거기. 따뜻하고 좋은 지역에.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 못간 것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거기 가려고 벼르고 벼르고 벼르다가 돈을 못 모아가지고 못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믿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이 천국의 알곡은 사람이 뿌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씨를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씨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 씨가 바른 가치를 가지지 못한 가라지로 자랄 때는 이것은 다 인간이 심은 것이고 뽑힐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다고요. 이 세상에 무수한 천국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 여기도 이렇게 천국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천국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의 추수 때는 다가오는데 참으로 부지런한 일꾼이 없는 마지막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추수하는 일꾼들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의 추수꾼은 하나님께서만 준비하시고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하고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른 쓸데없는 것들의 마음이 팔린 자들은 추수꾼으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쓰실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꾼은 추수를 도울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인간이 추수하는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를 상실한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해서 진정한 노래 찬양을 잃어버린 가련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천국의 귀중성을 다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좋은 것들에서 눈을 돌려 영원히 썩어지지 않은 가치인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도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감격해서 날뛰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고 귀신과 마귀 사탄을 눌러잡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당부도 바로 천국의 소유에 대한 감격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한 양과 같이 갈 바를 모르고 의지해야 할 목자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가련한 존재들로 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도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추수할 영혼은 많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할 주인이신 주님께 늘 일꾼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우리가 가진 천국의 귀중성을 깨닫고 그 천국을 이제는 나 혼자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지상에 아직도 귀신 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부르는 아름다운 입술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사랑의 심장과 뜨거운 마음으로 이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